제2장 말씀의 내용과 전달.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적어도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녹음기 같은 어떤 것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녹음기를 발명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기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말하고 며칠 후에 다시 한번 틀어놓으며 또 며칠 후에 또다시 틀어놓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분의 순수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수차 천사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소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부득이한 방법이었고 예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규적이고 정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매번 천사를 시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십계명 같은 조항을 만들어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경험이 없고 개인의 잘못도 없으며 모든 말씀이 한편 혹은 한 조항의 방식의 말씀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때 신학적인 많은 문제와 변론과 신학상의 이단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항별로 한 조항 한 조항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5,600가지 조항으로 쓰여 있다면 모든 것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1189장이 아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고 언제나 대강 보기만 해도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독교 일람표 같은 1189조항으로 된 성경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용하는 녹음기 같은 어떤 것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실수도 적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감소되지도 않고 이상도 부족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실 수 있고 그 안에 사람의 개인적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고 서로 대화할 여지도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의 개성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치 번개 소리 같을 것이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한편의 교리나 많은 조항으로 체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우리가 알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리적인 부분을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리를 최고로 여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너희와 우리와 저희라는 말이 충만할 뿐이라고 느낍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고 성경의 십계명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관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조항으로 편집되어 있고 그 안에 천사의 말도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으며 천둥치는 소리, 번개치는 소리도 들어 있으나 그 안에 사람의 성분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의 개성의 성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개성의 냄새가 나는 책은 없습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에서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 개인의 성분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로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사람의 성분이 있기를 바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의 내용. 우리는 사람의 성분이 무엇인지 약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 안에 사람의 성분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분을 제해버릴 때 성경의 내용은 남는 것이 별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당신은 사람의 성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만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사람들이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로부터 레위기의 많은 재물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사람들이 재물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어떻게 죄인들의 화목제물이 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그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하였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예비하였고 솔로몬은 또 어떻게 다윗이 예비한 많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다윗을 보고 또한 솔로몬을 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고 어떻게 승리하셨으며 어떻게 승천하여 왕이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사례를 제해버린다면 당신은 주 예수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싸움에서 패배시켰는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례를 성경에서 제해버린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내용상 별로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서가 없었다면 당신은 에베소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사람의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람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람들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듣기 쉬우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들은 다 사람이 이해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일 뿐 아니라 천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영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사람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경우 거기에는 교리가 많지 않고 대부분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 아래 일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베드로에 관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에 관한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 역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였고 역사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역사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는 사람의 성분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많은 조항으로 된 책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행해지고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며 사람에게서 살아 나타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모르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또한 사람의 냄새가 조금도 없을 정도로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부딪히지 못하며 만지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실체가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기본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은 곧 말씀이 육신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나 육신이 없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나 사람의 성분이 없지 않고 사람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간증한 바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성결에 대해 말할 때 본래 우리는 성결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성결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 예수님에게서 거룩이 이 세상에서 사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이 사람 가운데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거룩함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인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님에게서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래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랑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함을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영적인 사람은 조금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나사렛 예수에게서 우리는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 예수님의 거룩은 이해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이해하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내를 말할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의 인내를 말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말할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함을 말할 때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주 예수의 신령함을 말할 때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영광도 육신이 되었으며 사랑도 육신이 되었고 인내도 육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도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을 만질 때 곧 하나님을 만집니다.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며 예수의 신령함이 하나님의 신령함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을 볼 때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성육신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에 있어서 성육신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구약에는 성육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노선을 향하셨습니다. 오늘 성육신 되신 분이 이미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원칙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일 등에 있어서 이것들은 완전히 성육신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허무하고 막연한 분이 아니요, 자신을 감추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육신되셔서 나타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셨다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시편 18편 11절은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에 감추어져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을 볼 길이 없고 알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셨고 그의 아들 예수에게서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는 사람의 성분이 충만합니다. 말씀의 전달.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성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사람을 말씀 안에 넣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사람의 성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녹음기나 번개나 우레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한 천사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녹음기 같이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성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사람의 성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여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소리를 주셔서 그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을 거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지각을 거침으로써 그것이 당신의 말이 되어 다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한쪽 손으로 받은 것을 다른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서 한 말씀을 받고서 그것을 다만 그대로 전달한다면 말을 전달하는 기계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같이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후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느껴보며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해보며 기뻐해보며 억눌림 당하기도 하며 그런 다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목마르다면 나는 주 예수님에게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8절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는 주 예수님에게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필요가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물을 한 컵 주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분에게 와서 물을 마실 때 마시기만 하면 그 물이 배에 들어가 그 배,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다시 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에 그분에게서 생수를 마신 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이야기해 주느냐 또는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느냐에 있지 않고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갔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배를 거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이것은 우리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때때로 생수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기는 했지만 다시 흘러나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으나 더 이상 생수가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다시 흘러나갈 때 우리 뱃속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과 함께 흘러나갑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의 사역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은 메시지 전체를 기억했다가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이 억압당하는 데에서 그 말씀을 흘려내보내며 우리 개인의 성분을 말씀 안에 담으면서도 이 말씀들로 손상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더 완전하게 흘러나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수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물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 곧 우리의 가장 내적인 그곳이 바로 통로입니다. 생수를 우리 안에서 흘려내보내기 위하여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서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총명의 문제나 구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총명과 구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과할 때 당신의 개인적인 성분이 그 말씀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했는가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한면으로는 사람의 말씀이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개인적인 성분이 추가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생수가 사람의 배를 통과할 때 더 이상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는 것의 중요성과 자신의 습관과 성품과 생활이 다름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당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일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구변이나 총명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는 실로 진리에서 너무 먼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가 올바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 안에서 통과됨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당신을 억누르고 당신을 다루어 당신으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분명히 보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짜깁기와 같이 한마디 한마디씩 당신 몸에서 증가하고 짜맞추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서 흘러나갈 때 다만 말씀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도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이 나갈 때 여전히 정결하며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그 완전성을 증가시킬 뿐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거룩을 증가시킬 뿐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떠함에 따라 생수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하나의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물줄기가 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당신 속에서 역사해야 하고 또한 환경 안에서 성령의 많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생수를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되기까지 우리를 허르시고 우리를 파쇄하며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헐어지고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강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람의 성분이 있으나, 우리 사람의 성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과 더불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 속에서 하나 되어 함께 나가는 이것을 말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람의 사역의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있고 거기에 사람의 사역이 추가되어 둘이 하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사람의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를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간단한 일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은 단독적인 흐름이 아닌 하나의 합류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적인 흐름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이것이 말씀의 사역이 기본적인 원칙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질과 강퍅함, 우리의 더러움과 거스름에 따르자면 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귀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성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가 있을 때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찾으셔야만 비로소 말씀이 있고 사역자가 없으면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역자를 드리지 않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다름을 받은 사역자에게 두시는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말씀만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이 사역자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이 전한 예수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두 사람이 악한 귀신에게 정복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영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같다고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역자 안에서 합류하여 그 말씀 뒤에서 흘러나갈 때 비로소 생수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단독적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의 성분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갑니다. 사람은 운하, 곧 하나님의 운하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원칙을 뒤집어 엎고 당신의 어떠함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만을 주의할 때 문제가 있게 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빈 껍질이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사역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사역자가 영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사역자와 더불어 함께 나갈 수 있어야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가 문제의 장본인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다만 말씀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의 어떠함만 보고 사역자의 어떠함을 보지 못했다면 말씀은 사역이 될 수 없게 되고 당신에게는 말씀이 없으며 말씀은 일종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이 부족하거나 빛이 부족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데 있지도 않으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찾지 못하시는 데 있습니다. 많은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입으로 전달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 위에서 성령에 대해 말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이 아닌 육체를 만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지만 그에게서 당신은 거룩한 느낌을 조금도 만지지 못하고 경솔한 영을 만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상에서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의 몸에서 다룸을 받은 것을 만지지 못하고 십자가의 흔적도 만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당신이 본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의 성질입니다. 이런 상태들은 다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설교가 사역적인 설교라면 이 땅 위의 교회는 얼마나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설교가 있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묵시도 없고 계시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 갈수록 묵시에서 멀어지고 빛에서 멀어지며 계시에서 멀어지는 것은 사람이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역자들이 말할 수 없을 때 교회는 어떤 단계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교회가 황폐하고 빈곤하며 파괴된 상태에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의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 파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 땅에 엎드러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분의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룸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룸을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들은 메시지만큼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단독적으로 말씀 안에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은 오직 아무 장애가 없고 파쇄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매맞은 영을 가진 사람, 유용한 사람에게서만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흘러나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겉사람이 하나의 장애이고 우리의 감정과 성질과 의견이 하나의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옳을지라도 실제로는 교리와 가르침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가되 당신의 느낌과 이해와 마음과 영 안에 들어가야만 말씀이 당신 안에서 한 바퀴 돌아 다시 흘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말씀이 당신과 관계 있고 말씀이 당신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감정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생각과 이해 혹은 우리의 마음과 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의해 짓밟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말한다면 그 말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도 당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교회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봉사하는 길이 여기에 있고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어떤 오염도 받지 않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